지난 6월 6일에서부터 어제까지 금년도 우리 교회 홍해작전 기도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가졌던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귀한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주로 큰 일을 앞에 두시고는 주님은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회를 출발하시면서부터 40일을 기도하시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했습니다. 열두 제자 선택이라는 중대사를 앞에 두시고 산속에 들어가셔서 깊이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왕이 되시라는 유혹이 다가오자 산으로 들어가셔서 깊이 기도하심으로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잡배식의 전날 밤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며 간절히 기도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 기도 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늘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는 40일 기도 준비하신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 이후에 주님께 생겨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는 기도 후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베드로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너보고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요한 형제에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새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분에는 그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어서 이 낯선 청년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 시작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의 판단력과 결심으로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의 결단력을 칭찬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절대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약하고 고통받는 것을 고치시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때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그의 활동 범위가 아직 갈릴리에 머물러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거론된 지역들을 살펴보시면 전체 이스라엘의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알게 됩니다. 북부 지방인 갈릴리와 남부 지방인 유대에서 또는 전통 유대인의 핵심 도시인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이 살았던 도시들인 데가볼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오는 일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 생겨난 현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고 이 일에 참여할 헌신자들이 모여들어야 하고 이 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후원자들도 함께 모여야 하나님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따르면 사울의 핍박을 피해 광야의 동굴로 피난 중이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한 불쌍한 젊은 방랑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억울하게 억압을 당했지만 그의 편에서 대변해 주거나 함께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위험한 인생이었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불쌍한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그의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이 모두 73편이나 됩니다. 공케리라는 신학자는 그 가운데 40여 편의 다윗 시편이 그가 환난당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절절하게 토해놓았던 탄원시라고 분류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절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력을 형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아직도 사역의 첫 출발이어서 그에 대한 수식어나 설명조차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 주변에 사람이 흩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모여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흔히 리더십을 비교할 때 미국의 맥아더 장군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자주 비교합니다. 맥아더는 1903년 미국사를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수재였고 아이젠하워는 1915년 졸업 때 학업 성적은 164명 중에 61위, 규율 성적은 164명 중 125위에 불과했습니다. 맥아더는 워낙 자기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하지 않았고 주변인들과도 썩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아이젠하워는 늘 주변에 도움을 진실히 요청했고 그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아이젠하워는 한때 맥아더의 부하였지만 후에 대통령이 되어 특출한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입증해 보였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동역자도 필요하고 후원자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리가 주어지거나 돈이 생기는 이익이 배분되거나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때문에 사람을 따르게 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때문에 몰려온 사람은 언젠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떠나기도 하고 해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얻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아무런 보장도 확정된 미래도 없고 기본적 생계도 막막한 처지였지만 나를 따르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이 기도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매력과 흡인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이익에 매수당하거나 힘에 굴복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동받고 뜻을 갖추는 동력자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잡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동력자들이 많은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중에 나타난 현상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이 말씀은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온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늘 소지하고 다닐 만큼 이 말씀을 좋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7장 28절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증거해서 매우 파격적인 반응을 군중들이 보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씀에 대한 파격적인 반응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이 어렵고 고난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식민지배 고통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가난이 그들에게 숙명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원래의 지역은 가뭄이 심했고 식량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식물들, 밀, 포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등 건 다 척박한 땅에서 생존해낼 수 있는 식물들이었습니다. 그 땅이 척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량 사정이 늘 어려웠습니다. 여기에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기본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에 더해져서 헤롯의 학정이 백성들을 숨쉬지 못하게 했을 때였습니다. 4장 12절에 예수님 첫 출발하던 시기를 세례 요한이 잡혀갔던 시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의가 난무했으나 백성들로서는 제어할 방법도 저항할 힘도 없는 무기력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고달픈 삶을 참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시작하는 팔복 말씀입니다. 이 팔복 말씀의 결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바꾸어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심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모함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잡혀가고 고통당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리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주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런 세상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주어진 세상 사리의 짐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거기에 박해까지 더하여진다니 이것이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 모두가 감동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어떤 지도자가 했다고 하면 이런 탄독과 감동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교수 방법이 탁월하셨다, 소재가 다양했다, 말씀 내용이 우수했다, 또는 가르치시는 분의 삶과 가르치시는 내용이 일치했다 등 많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후에서 너무나 많이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하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서로가 설득당하지 않으려 하고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에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경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화보다는 논쟁이 많고 소통보다는 힘으로 제압하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각자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찬 각자의 내면을 서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을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의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익에 연관된 내용도 일체 없으십니다. 이렇게 초월적이며 진리 자체에 집중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 비움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보다 항상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뜻은 언제나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욕심으로 오염된 인간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여 그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거나 세상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순간에 쾌감이 있을 뿐이며 후에는 혹독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욕심이 생각날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그의 말씀과 가르침이 초대교회를 지나 오늘까지 감동과 표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와 능력을 얻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교훈이 되어 오늘까지 인류의 정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이 기도하신 주님께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영혼의 투명성은 주변에 대한 감동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투명한 마음과 영혼을 지니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는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 기도 이후에 사랑의 능력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초반에 7장까지가 주님의 산상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산에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와 마주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8장 1절 말씀 끝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는데 말씀 듣고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이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대뜸 큰들부터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애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에는 그의 슬픔과 좌절로 점철되었던 전한 삶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이 병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전염의 위험 때문에도 격리되어야 했지만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되면서 모두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병을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낙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제도와 신분으로 위장하며 선량한 지도자를 행세하는데 그는 죄도 없이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때문에 3절 말씀에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손을 그에게 대신 것입니까?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손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 한마디라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니 단순한 치유를 위해서라면 이런 주님의 행위는 필요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부정한 자 취급을 받으면서 서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그를 율법의 규정과 사회적 통념과 전념의 위험성을 초월하여 그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처럼 깨끗함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는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도 이 언어는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이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실 뿐 이 기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칭찬과 박수 받는 것을 일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문 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를 확인받고 사회로 복귀하라고만 하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실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능력으로만이 아닌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육신만이 아닌 인생 전체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일생을 관통한 메시아 사역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어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기계적인 작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타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간절함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손 내밀어 우리의 썩고 냄새나는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주님께 극진한 사랑으로 병들고 지친 영혼을 만지시는 치유의 주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할 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쯤 된답니다. 이것보다 더 됐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24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인간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23시 59분 지나서 등장했다고 계산합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우주의 나이를 100년으로 간주하면 사람의 삶은 평균적으로 0.2초쯤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찰나에 불과하고 마치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평면적으로 보더라도 이 광활한 우주 속에 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모래를 하나 찾아내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0.2초보다 더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0.2초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의 의면 인간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평가하십니다. 0.2초보다 부족한 인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존재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겸손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며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순종이기도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 자기를 던져넣는 것과 같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소통의 능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 구원해 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는 삶의 주인들이 되게 하셔서 위대한 결실이 있는 삶의 주인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값진 생명을 주셨는데 그 값진 생명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곁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폭발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해 내십니다.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생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이 기도 후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